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136명의 감염자가 숨져 중국 전역에서 2,0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49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병원의 검사나 임상진단을 통해 확인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현재 7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계열의 매체가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현지 당국의 초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당국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과 영토에서 4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542명을 포함해 6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음성 판정을 받은 크루즈선 승객 약 500명이 오늘 하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늘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0명이 늘어 지금까지 5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오늘 치료를 받던 확진자 한 명이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판매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위협은 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중인 규정 중 일부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제트 엔진은 세계 최고라며 중국이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은 직접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측근들에게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은 바 법무장관이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듣지 않자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운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에게 구형된 형량을 낮춰달라고 법무부에 개입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 법무장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형사사건에 개입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 장관의 대변인은 바 장관이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중국의 5개 관영 매체를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중국 매체들의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중국 관영 매체는 친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입니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직원들의 명단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내 중국 언론의 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 28일 치러진 대선 최종 개표 결과 가니 현 대통령이 50.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번 승리는 국민의 승리라며 이를 국민에게 바치고 언제나 아프간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경쟁 후보였던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39.52%를 득표해 2위에 그쳤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물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부와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the mission of DPRK.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산하기구들이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은 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에는 가끔 구름 끼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퇴치를 위해 4,2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18일 북한 보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개인 보호용품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다른 국제기구들, 북한 정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물품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WHO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과 라오스, 몽골, 베트남, 티모르 등이 지역 유니세프 사무소를 통해 보호복과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물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이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련 물품 13톤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퇴치를 위해 4,2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발병 후 채 두 달도 안 된 2월 15일 현재 1,526명이 숨지고 5,580명이 감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 향상에 1,190만 달러, 어린이와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응에 1,189만 달러, 의약품과 위생, 보건에 1,040만 달러 등이 배정됐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무엇보다 사람 간 전염을 줄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어린이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 보호, 영양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긴급자금 6억 7,5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 북한 측과 만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안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대응팀장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the mission of DPRK here in Geneva tomorrow and our representatives and others there.
라이언 팀장은 18일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are any specific issues ongoing in DPRK and we will be providing them again.
현재 북한이 코비드-19 발병을 다루고 있다는 신호나 조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정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기술과 운영 지원을 모색하는 것처럼 북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라이언 팀장은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또 WHO는 북한에 대한 보호장비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17일 오후나 18일 오전에 북한에 보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일 단 한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영노동신문은 18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간부 송인범을 인용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최근 북한의 입국자들 가운데 141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WHO에 알렸습니다. 에드윈 세니자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VOA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가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와 치료 등에 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개인용 보호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식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위생 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비상 방역 지휘부를 설립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17일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염병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매년 빠짐없이 진행했던 주요 공식 행사들마저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날이 1995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격상된 이후 해마다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특히 매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을 경축하는 대규모 중앙보고대회를 생일 전날 개최했고 여기에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관리, 북한 주재 외교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올해 이 행사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광명성절에 처음으로 중앙보고대회를 열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1997년을 시작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때마다 매년 개최됐던 김정일 화축전도 올해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3차 김정일 화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통상적으로 1월 중순에 김정일 화축전 진행을 예고하고 2월 초에 이를 홍보하는 선전화를 공개했지만 올해는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피겨스케이팅 축제와 수중 발레 시범 공연, 미술 전시회와 우표 전시회 등도 해마다 광명성절 축하 행사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관련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북한 관영 매체의 광명성절 경축 행사로 보도된 것은 삼지연에서 열린 얼음조각 축전이 전부입니다. 대신 각 지역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등 낮은 단위에서 경축 공연 무대를 진행하거나 체육 경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8년에 조선인민군 창건일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한 이후 대대적으로 기념해왔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장관은 18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건군절 행사도 예년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해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창건일 70주년을 맞이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육성연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정수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세계 행사를 진행하며 인민군 창설 7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군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열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건군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는 4월 15일 또 다른 최대 명절이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의 광명성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김일성화 축전, 중앙보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념합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 시점을 태양절로 지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북한이 그때까지 국경 폐쇄를 풀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태양절을 기념할지 주목됩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산하기구가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구는 해킹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고 조사에 착수하거나 관련 경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8일 평양 사무소 직원 이메일 계정 해킹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AO의 앨런 도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은 이날 VOA에 이번 해킹과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 사안을 밝힐 수 없지만 해킹된 이메일에 근거한 보도들은 잘못되었고 무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AO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FAO 평양 사무소를 비롯해 여러 지역 사무소에 직원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북한 내 FAO 이메일 계정이 해킹됐고 이후 VOA에 오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다며 즉각 해킹 사실을 감지하고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12일 FAO는 평양사무소 비르 만달 부대표의 명의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이메일 계정은 해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해킹 공격은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HO는 최근 돈이나 민감한 정보를 훔치기 위해 WHO를 사칭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절대 보안정보 열람을 위해 로그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특히 이메일을 통한 악성 해킹 공격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해킹 공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유엔은 그동안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작성돼 올해 1월 공개된 유엔 정보기술국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해 인도주의 관련 기구들이 악성 해킹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포함됐으며 컴퓨터 서버 총 67대가 해킹 공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 측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기밀 문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1월 해커들이 시스템 일부에 접속했지만 민감한 자료나 기밀 정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유엔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는 없었으며 추가 대응 조처를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유엔의 함구 전략을 비판하면서 더 큰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해킹 사기 공격에 경각심을 갖도록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FAO와 WHO가 처음으로 해킹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면서 과거와 달라진 유엔 기구들의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런스 요시노 씨 미군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관은 지난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엔진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핵실험 중단 선언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등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8일 핵 검증 문제를 다루는 54차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에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실험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을 시사한 최근 발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유예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과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과 미사일 폐기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실무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신뢰 구축을 위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 들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비르지니바투 헬릭손 EU 외교안보 정책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도발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목표 달성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북한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2020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같은 달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핵미사일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엄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제네바 주재 크로아티아 대표부 베스나 바티스티 코스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18일 CTBTO 실무회의에서 북핵 감시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가 독립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제사회가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서명 비준에 국제사회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은 17일 미 듀크 대학에서 열린 강연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선 진정한 목적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2년을 허비한 것이고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도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다며 미국의 도시들의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능력 또한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0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네 번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책 집필과 강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토론회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정권 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낸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관리는 또 있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미 드류 대학교 주최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갖는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켈리 전 실장은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실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볼튼 전 보좌관 등과 함께 배석했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의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1일 한 좌담회 행사에서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존중하길 원하고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and the commitment he made in Singapor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존중하도록 이끄는 협상이라면 북한에게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현재 예정된 정상회담은 없지만 미국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5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왔으며 아울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17일로 발표 6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힙니다. BOA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의 김영교 기자입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지난 6년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는지요?
With satisfaction because the report I believe was a fair and accurate.
보고서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잘 작성된 문서였다는 점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UN 인권 관련 기구들과 관여하려 하지 않고 또 조사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나 권고사항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COI의 보고서가 기여한 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the COI methodology gave a voice to people who have complained.
첫째, COI의 방법론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줬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 유린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보고서를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인권 유린의 희생자들이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인용돼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인 방식이 동원돼 북한에 도달하는 국제사회와 인권 수호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 내 훌륭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COI의 권고 내용에 대한 방송과 전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UN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성과를 내놓았습니까?
United Nations did respond to that recommendation and it established a field office.
UN은 이 권고에 부응해 한국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현장 사무소는 COI가 했던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 the message is that though there has not been immediate action on all of the recommendations,
COI의 권고 사항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잊혀진 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UN의 의제로 남아 있고 UN은 결의안을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이 인권 원칙에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몽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COI의 권고사항이 완전히 이행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북한 내 인권 유린 희생자들이 정의를 찾고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국제사회는 왜 인권과 관련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는 건가요?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bligations because of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Nations.
UN 체제에 대한 약속을 했기에 국제사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UN 헌장에 따르면 보편적인 인권에 우선순위를 주게 돼 있습니다. 1945년 제정된 UN 헌장에 따라 UN이 세워진 직후 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도 UN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가입을 했기에 UN인권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UN인권 관련 기구들과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인권 상황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I가 설립된 것입니다. 투표 없이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었고 UN의 인권 관련 투표 기준에 비춰봐도 압도적 지지로 COI의 최종 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된 겁니다.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The overview must be one of bitter disappointment. The government of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북한 정부가 COI는 물론 UN 제도와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모욕적인 언행과 거부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제네바에서는 북한의 강제 납치와 관련한 전문가 위원회가 특별 절차를 통해 북한이 1969년 12월 11일 한국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응답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51명의 탑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39명은 50년 전인 1970년 2월 14일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COI에서도 다룬 의제입니다. 권고안을 내놓았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제법을 어기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1969년에 일어난 항공기 납치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항공체제에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COI 최종 보고서는 UN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Security Council has a power under the Rome Statute which establishes the
UN 안보리는 로마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북한은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9년 한국 항공기 납치 사건도 그렇고 더 일반적으로 COI 권고 사안과 관련해서도 UN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협상을 추구하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엔이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냥 지나치거나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유엔이 지체 없이 권고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COI의 권고뿐 아니라 강제납치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까지도요. 이런 사안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뤄야 한다는 것에 그 권고들의 취지입니다.
COI의 권고사안 이행을 이어나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its concern about North Korea.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우려 표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강한 지지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시 채택되길 바랍니다. 인권 유린이 이어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6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 보도를 마칩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 일정과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18일 VOA에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작년 11월 뒤 3개월 만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회담이 항상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o any insight that they gain that they can bring back to the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오는 3월에 열릴 걸로 보이는 미한 연합훈련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종전보다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올해 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지난해처럼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can maintain our readiness, our preparedness, and give some flexibility.
훈련 규모를 축소해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교의 일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지난해와 같이 축소하기로 결정해도 북핵 외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scaling back of the planned exercises.
지난 6에서 8개월 동안 미국은 자주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연합훈련을 완전히 없애기를 바라는 북한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한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핵 관련 대화를 재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전원회의 발언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핵 관련 대화를 포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was pretty clear.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 협상이 없을 거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Its UN ambassador has said that negotiations won't be happening.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협상이 없을 거라고 한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번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성능 개량 문제도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1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 요청안 브리핑에서 언급됐던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이동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도 논의할 걸로 예상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are trying to figure out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한 협상팀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기준과 이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식 등에 대해 대략의 합의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한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미한 동맹 현안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제안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의 최소 4건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회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계기로 과거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거나 그런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이란, 북한까지 우려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지난해 말 상원정보위원회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역량을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들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악성 영향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번 회기까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최소 5건입니다. 이 중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적국의 악성 행위를 통합관리하는 해외악성영향대응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거쳐 올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4건의 법안은 미 선거 개입 방지 법안과 악성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 사이버 외교 법안과 인도태평양 사이버연합체 설립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미 선거 개입 방지 법안과 하원에 상정된 악성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은 특히 적국의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 의원이 지난해 1월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 정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정치 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민간업체에 의무화하는 선거보안 강화 법안으로 쉴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원에 계류 중인 유사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악성활동대응위원회 설립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크리티컬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의회 산하의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정부의 악성행위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행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가 임명하는 12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성 영향에는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영향,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재래전이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의 무력이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을 겨냥했습니다. 그 밖에 하원의 사이버 외교 법안과 인도태평양 사이버연합체 설립 법안은 선거 개입보단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에 대한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법안은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과 앵겔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데 이어 4월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무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사이버 공간 정책 마련을 위해 다자간 사이버 공간 관련 합의 체결 등 미국의 외교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사이버 안보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인도태평양 사이버연합체 설립법안은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지난해 4월 재상정한 법안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제연합체 클립스를 신설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정 입법 조치도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국무부 예산에 관한 조항 중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현재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조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법이 유일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가죽 코트와 털 달린 코트 등 눈에 띄는 옷차림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뒷상에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22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공개된 사진에서는 특히 김 위원장의 복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광명성절에 각각 검정색 정장과 인민복을 착용한 것과 달리 무릎미까지도 없는 검정색 가죽 코트를 입고 등장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첫 현지 지도로 비료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옷을 입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선대, 특히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옷차림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주석이 입던 하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당 전원회의 단상에 오르는가 하면 지난해 러시아 방문 때는 검은색 코트에 검정색 중절모까지 써 김일성 주석의 판박이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김일성 따라하기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다시 살아난 부활한 김일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김정은을 믿고 따르면 북한에 다시 황금기가 올 수.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옷차림은 지난해부터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할 때 가죽 코트를 입고 나왔고 이후 다음 달 백두산을 방문할 때도 같은 의상으로 등장했습니다. 비단 가죽 코트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창린도 방어대를 방문할 당시에는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이보리색 롱코트를 착용했고 12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시찰할 때는 털이 달린 갈색 롱코트를 입고 등장하는 등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옷차림을 전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김 위원장의 옷차림이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윗세대를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김정은표 이미지 등 최대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모습과 영역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학센터의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교수는 북한에서는 옷차림과 같은 것들이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꼭 뭔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북한은 무슨 그 배경이라든지 조상화라든지 뭔가 좀 그 생김새 아니면
옷차림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북한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검은색 가죽 자켓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부패를 척결할 강력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오랜 시간 동안 군복을 착용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대표적인데 대처 총리는 분신과도 같이 항상 브로치를 가슴에 달아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남북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앞서 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자신의 출마가 통일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을 다치기 위한 3만 5천 800명들의 정당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2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가칭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정치신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주도해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민주화와 북한 주민과 탈북자 권익 수호 등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신당 창당 목표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이들은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9일 VOA에 정당 창당은 탈북민들이 국가정책 운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겁니다.
대우 안 되고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죠? 탈북자들도 이번에 공천도 받았고, 그죠? 또 탈북자들이 스스로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요구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힘인 거죠. 그런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장을 연다는 거는 박수를 보낼 일이죠.
박 교수는 또 탈북민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어느 정도 커졌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제1야당에 영입된 탈북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정치 행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제 거지 출신인데 또 뭐 이제 정당에 입당해가지고 또 정치 활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지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당을 만들고 이제 역할을 이제 어떻게 잘 해가는가.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은 모두 33,523명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됩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 중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VOA에 한국 내 정당 설립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는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탈북민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북한 엘리트층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인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약간 놀라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창당까지 하는구나, 출마까지 하는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약간은 조금 지금은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북한이 뭐 비난하진 않는데 그런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제1야당에 영입된 지성호 대표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지 대표가 잔인하고 포악스러운 인간 추물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 더러운 행적을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워준 조국을 배반한 채 월남 도주한 인물이라고 지 대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이번 선거는 남과 북이 하나이며 통일 한반도의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전공사는 19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선거 참여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is is also a great opportunity to show the North Korean people our democracy and freedom.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남과 북이 원래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일 것이란 점을 증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We must strive to realize a reunified Korea. This historical task will require a new change in leading North Korea towards a change which we can and must make.
태전공사는 자신의 출마와 당선이 가져올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달라며 나아가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 총선에 무관심했던 외교관 동료들과 해외 북한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됩니다. 오늘 아메리카 나우는 미국 대학 소개 시리즈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2월 19일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룬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망했습니다.
An announcer read out that Deng had failed to respond to emergency treatment and that at the age of 93.
1904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덩샤오핑은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며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곧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론은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됩니다. 덩샤오핑은 하지만 1989년 태난먼 사태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결국 1989년 11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 총서기에게 물려주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작은 거인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473년 2월 19일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토론에서 태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두 달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ublic Harvard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표가 함께해서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